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사이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는 이른바 기러기 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새로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의 김병로 교수는 오늘 29일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함께 탈출하지 못해서 남한과 북한으로 헤어져 사는 경우 그만큼 한국 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의 도성민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네, 서울입니다.
기러기 가족 현상, 흔히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혼자 사는 남편이나 부인을 가리켜서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러기 현상이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직 큰 그 사회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탈북자들 사이에 분명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김병로 교수는 오늘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이 한반도 평화연구소가 개최한 1만 세터민 우리의 짐인가 힘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탈북자의 절반 정도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직업 요인 또 교육 요인과 더불어서 가족 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탈북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동반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탈북자들의 정착 생활에 큰 변수가 작용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한국의 가족이 전체가 왔을 때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오기보다는 오히려 한 가족만 일부러 한국으로 보내고 그 가족이 이제 그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북한에 보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한국을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유형의 기러기 가족 뭐 이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요.
탈북자들의 한국행은 좀 더 나은 생활, 그러니까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하는 경우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 언급된 기러기 가족 현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탈북자들의 반감이 컸습니다. 살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온 것이 탈북자들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조선족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걱정하고 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돈을 보내는 것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탈북자가 한국에 돈 벌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한국에 탈북자가 돈 벌러 왔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얘기만 그 비춰진 건데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북한의 가족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것을 담보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김병로 교수가 탈북자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런 표현을 쓴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뭐 외로움, 뭐 죄책감, 불안감을 겪는 데다가 또 가족을 탈출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돈이 들고요. 또 그 결과마저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탈북자들 가운데서는 차라리 북한으로 돈을 붙여줘서 가족들이 그곳에서 남아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에 입국한 10여 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2003년 통일연구원이 진행한 그 310여 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일명 기러기 가족 현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가족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그때도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무조건 이제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추세였고요. 최근에 오신 분들, 이제 3, 4개월 되신 이런 분들 경우에는 북쪽에서부터 정보를 많이 듣고 오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한국으로 모든 가족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현상은 가족을 북한에 두고 온 탈북자들의 경우에 그만큼 한국에서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혼자 고생하기로 마음먹고 돈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탈북자가 늘어날수록 통일시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건 이제 물론 한국에서의 그 적응 과정이라든가 정착 지원의 문제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예,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게 이제 자꾸 줄어들면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제 모든 가족이 오는 경우는 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해석한다면 상당히 부정적이죠. 한국 사회가 북한 사람들을 더 지원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한국 사회가 살기 어렵다 이런 소문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가 됐습니까?
네. 김 교수는 이 탈북자들에게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좀 경쟁력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몇 년간 정착금을 나눠서 주다 보면은 구직 의지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뭐 40% 미만의 취직률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직업 상담, 또 청소년과 여성, 노인 등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적응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은 탈북자들의 어떤 그 한국 생활의 적응이 좀 더 나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한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서 송금이 가능한지요?
예. 이것은 그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것과 좀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 그 중국의 국경 그 지대에는 중국의 그 해외 휴대전화 통신망이 통하기 때문에 중국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걸 이용한 그런 그 송금과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돈을 보내려고 하는 탈북자가 있다면은 중국에서 중국에 있는 어떤 브로커를 사게 됩니다. 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을 만나서 돈을 전달해 달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중국에 있던 브로커는 미리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해서 일정한 시각에 국경 지역에 나오도록 하고 또 브로커가 국경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돈을 건네고 돈을 받은 탈북자들은 거기서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안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에 몰래 다녀오거나 전화를 거는 탈북자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김병로 교수가 지적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그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기는 꺼려했는데요. 하지만 그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중국을 거쳐서 실제 북한을 다녀오는 경우도 있고 또 북한에서 가족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지 말했습니다. 실제 그런 상황이 있는지 탈북자 단체를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분명히 있는 일은 맞습니다. 국내에 입국했던 탈북자가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북한에 몰래 다녀왔다는 사례는 분명히 존재는 하는 사실인데 밝히지 못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당사자가 절대 그거는 공개하면 본인은 처벌받아야 되는데 국내법으로
목숨을 걸고 탈출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한국으로 온다.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생사를 불사할 만큼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정말 북한 당국의 강력한 대응도 있을 것이고요. 또 불법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처벌도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은 이런 모험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탈북자 단체에서도 이런 상황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휴대전화와 그리고 송금을 하기 위해서 브로커를 사고 또 이 브로커에게 자신이 그 한국에서 번 돈의 일정한 금액을 수수료를 주는 이런 형식을 많은 탈북자들이 실제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마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방문하거나 돈을 보내고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지금의 한반도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데 문제가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병로 교수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인데요. 이런 현상을 일일이 감시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면은 범죄자 양산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보장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가족들에 대한 그 만남이나 회화 통신 이런 건 허용을 하든지 어떤 양당에는 결정을 해야지, 그냥 애매하게 지금 두고 있는 상태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은 앞으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고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안보라는 이런 개념으로 가족들 간의 교류라든가 또는 그 현지 연락이라든가 이런 걸 묶어두겠는가. 전면적으로 허용하자, 그런 입장을.
남편이 1만 세터민 우리의 짐인가 힘인가를 주제로 탈북자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모색이라는 부제가 붙은 오늘 세미나는 북한인권센터 윤여상 소장, 탈북청소년대안학교인 여명학교 조명수 교감, 통일연구원의 이금순 박사 등 8명의 패널이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 방식으로 4시간가량 토론과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